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예전 분들도 이렇게 세상이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변하고 바뀌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변환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시대에는 정말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 변하는 속도가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급격하게 바라서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뭐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시죠? 바로 얼마 전에 생각해봤더니 한 2년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고 다 마스크 쓰고 다 소독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가 봤더니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금방 이렇게 또 변해서 또 다른 시대로 또 바뀌고 또 지금은 무슨 AI 시대다. 다른 뭐 세계가 또 열리고 뭐 어떤 세계가 또 열릴지 알지 못하는 정말 급변하고 있는 뭐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참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또 어떤 위기의 시대, 또 새로운 것이 열리는 이런 시대, 우리가 볼 때는 이 시대가 뭐 이렇게 바뀌고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무슨 전쟁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그런 시대인 것 같지만 이런 때는 무슨 시대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급격하게 일어나는가? 세상이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일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만 명이 노예로 있을 때 온 민족 자체가 전체가 다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 전체가 만약에 다 노예로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민족이 어떻게 해방이 돼서 출애굽이 일어났겠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막 갓 태어난 이 교회가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폐 위기가 되어지는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순간이죠. 급변하는 시기죠. 아,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아니 교회는 끝났구나.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려서 이제 교회는 남지 않았구나. 아직 끝이구나.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이 움직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아무 변화된다. AI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난번에 그거 봤더니 독일의 어떤 교회를 봤더니 AI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아르메니 목사는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시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시대로 막 바뀌고 또 전혀 뭐 희한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뭘 만들어서 자기가 뭘 주관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막 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도전의 시대, 또 개혁과 급변의 시대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시대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사용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준비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빌 같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준비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도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그 순간에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역사의 한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궁의 느헤미야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 1장 1절 이 내용 진행되는 내용이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 13년이 지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바벨론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나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몇 번 일어났느냐? 세 번 일어났어요. 첫 번째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어요. 그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죠. 그것이 1차 포로 귀환이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있었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 번째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지금 언제냐? 2차 귀환이 있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있었던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있었던 그 사이의 순간입니다. 그 때를 지금 역사의 순간 속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보시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많이 들어봤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양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는 것은 BC 444년을 말하고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한 12월 정도 좀 이제 11월, 12월 이 정도 된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궁입니다. 페르시아에는 여러 개의 왕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왕후가 됐죠. 모르드개가 있었고 또 다니엘이 수산궁 근처에 있었던 올레 강가에서 환상을 봤던 그곳이 바로 수산궁이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지금 왕궁의 느헤미야가 지금 일하고 있었던. 근데 1장 뒤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후반절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 옆에서 보좌하는 술 관원의 직분을 가지고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왕궁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 측근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 관원이다. 그냥 술 날르는 사람이다.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당시 술 관원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고위층의 직분입니다. 당시 많은 왕들이 뭐 때문에 죽었냐면은 독살로 인해서 죽었어요. 음식에다 독을 타서. 그래서 술, 음식, 이 맡은 사람들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측근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의 거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최측근에 있었던 왕과 함께 정사를 나누고 왕의 곁에서 왕에게 좀 교제하고 나누고 또 뭐 이렇게 또 그 정사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이런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분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아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하지 않겠죠. 굉장히 검증 절차를 거쳐서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되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포로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에도 똑똑한 사람 많겠죠. 유능한 사람 많겠죠. 그런 사람 중에 택하지 않고 포로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이 신분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 있고 지혜인 이런 사람이었다. 그 중에서 이 왕궁에서 이 출중한 자질을 가진 촉망받는 리더 이런 사람으로 왕궁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사람. 이방 땅에서 왕궁 최고위층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냐?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왕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 직분과 위치는 다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 옆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다른 회사에 출근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자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자기 일을 하면서 성실히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대제국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느헤미야가 자기의 삶의 한 복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삶의 그 순간, 수산궁에 있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직장 중에 일하고 있었더니 그랬대요. 내가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뭐 40일 철야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서 갔을 때 그때 만났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디서? 수산궁에 있었더니. 여러분의 수산궁,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캠퍼스, 가족, 다 공동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실 가운데서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 한복판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 한복판에서, 죽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집 안에서, 내 사업터에서,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대 앞에서, 일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있는, 다른 손님을 맡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역사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성과 속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 와서만 하는 것으로, 교회 와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정소다, 이곳에서만 찬양하고 이곳에서만 우리가 좀 전에 나는 두려움에 멍해봤네, 우리가 여기서만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겁니까? 직장 한복판에서 우리 직장 상사가 나에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두려움에 멍해봤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직장에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어디냐? 우리의 수상궁이야. 여러분의 수상궁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묻고 듣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왕궁에 이런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고위층에 속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마 하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봤을 때 느헤미야의 어떤 친족, 형제였던 것 같아요. 유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생이 아마 유다 이쪽을 여행하고 방문하고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어봤다는 거죠. 특별한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동생이 이제 그곳에 갔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뭘 물어봤느냐?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2절에 보면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그냥 물어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만약에 동생이나 가족이 분쟁지역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다, 레바논 같은 데 갔다, 전쟁하고 있는 곳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가냐? 위험하잖아. 가지 마라. 조심해라.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냐면은 유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들어요. 사실 보면 느헤미야 정도면은 이스라엘의 그 소식이 별로 궁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뭐 궁금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망해버렸어요. 586년이니까 이미 140여 년 전에 망해서 흔적도 없어요. 국가가 없어요. 뭐 관심 있겠습니까? 여러분 140년 전에 민면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우리나라 갑신정변 일어날 때. 여러분 갑신정변 때 뭐가 일어났는데 우리 감흥은 있습니까? 1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140년이 지났으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망했던 나라예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남의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세, 3세 됐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지금 어떤 위치냐.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왕 옆에서. 최고위층이 돼서. 왕의 비서실장 정도 돼서 아주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그 정도면 굉장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물어볼 곳도 없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별 뭐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잘 살았겠죠. 자기가 뭐 아무리 잘 살고 지금 뭐 엄청나게 출세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만족하고 그러고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런데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거기서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때가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때니까 포로 귀환에서 도착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시면 옛적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흩어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 우리가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내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뭘 기억합니까? 140년이 지났는데 140년이 지났는데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려고 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관심이다. 너무 그것이 궁금하고 한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자기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주식 차트를 보겠죠. 일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뭐 스포츠 뭐 경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침 일어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재방송까지 돌려보면서 보겠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럼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뭘 관심 있게 보고 뭘 관심 있게 생각하는가, 그게 자기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다,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나는 고위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나는 출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거예요. 내가 잘 됐으니까. 근데 나라는 흥망해졌는데 내가 못해졌다, 나는 망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 역사가 막 있고, 그런데 나는 좀 잘 안 됐어요. 뭐 직장도 좀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에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모든 그 생각의 패턴이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런 최고위층 관료에 속하면서도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인, 그 술 관원이었는데 나 어떻게 될까?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관심이 없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은 믿음이죠. 사랑입니다. 내가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는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교회에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것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묻고 그 다음에 들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 그것에 대해서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면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곳에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난과 큰 환난을 당했다. 환난이라는 것은 재난을 당했다는 거죠. 샬롬의 반대말입니다.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전쟁을 당한 사람처럼 재난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능욕을 받았다. 능욕이라는 것은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비난을 받고 무시를 받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해서 갔는데 거기서 능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겨우 살아남아서 그곳에 있는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성이 허물어졌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은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성은 건축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이런 이방 민족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은 건설하지를 못했어요. 성이 없다. 우리나라 이것은 우리 요즘 시대에는 잘 개념이 없지만 당시로서는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어떤 국경선이 있고 어떤 제한이 있고 하지만 당시로서는 성벽이 국경선이에요. 그런데 성에 성벽이 없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돼서 적들의 그냥 농락거리가 되는 거죠. 성벽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성문들은 붙었다. 성문이 없어버려. 성문이 없다는 것은 그냥 문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죠.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 뭐 말하자면 행정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롯의 기업 물을 자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문 위에서 올라가서 또 창세기에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일어나는 장소고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고 사람들의 행정 집행이 일어났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붙었다. 이 말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뭐 그냥 엉망진창이 됐고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고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뭐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 첫 번째는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요. 애통함. 앉아서 울고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소리 높여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거든요. 비통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주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인이요, 하나님의 표시예요. 애통함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땠어요? 영혼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애통함으로 살고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인.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사람들을 보고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급급하고 다른 사람을 이게 판단하기 급급했지 그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절망적인 내가 어떤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함이 든다.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애통해야 되겠죠. 누가 애통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애통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말이 나에게 특별하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애통한 심령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누구를 부르나 그 애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이 나에게 애통함이 있는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애통함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죠. 나에게 그 일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란 소명이 있는 사람 반드시 그 가운데 애통함을 주신다. 애통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그때가 1990년대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그 TV를 보다가 하나님 TV를 보다가도 역사를 하시. 제가 TV를 보다가 그때 무슨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래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다가 어떤 다큐멘터리였냐면은 유고슬라비아 그때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체돼서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마케도니아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분리됐지만 그때는 유고 연방이라고 있었어요. 유고 슬라비아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전이 그때 발발했어요. 유고 연방이 티토가 죽고 그 유고 연방이 해체되는 위기 속에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세르비아 코소보 뭐 이런 종족 간의 그 종교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종 청소가 일어났어요. 뭐 나와 종교가 다르다 한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뭐 이런 인종 청소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막 보고 그냥 무심결에 보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애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고슬라비아 관심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왜 애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유고 연방에 있었던 신문에 난 것들을 계속 스크롤을 하면서 제가 한 1년 가까이는 계속 울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애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유고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애통하겠을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곳이 어떤 종족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왜 애통해야 할까? 하나님이 작지만 그걸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과 소식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애통함으로 밀려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애통함을 주신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왜 애통한 마음을 주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애통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통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부르셨다. 출세한 느헤미야를 회복의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애통한 느헤미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정말 이 일이 정말 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발 애통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고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 상했다는 것은 깨졌다는 거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broken heart를 가지고, 정말 깨어진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거. 깨져버려. 마음이 깨져버렸어. 상했어. 그런 사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진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영으로 통회한다, 회개한다는 거죠. 자기의 정말 영으로 좀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애통함이 없다. 그냥 기도하라니까 왔다. 그냥 뭐 하라니까 했다. 이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 애통함이 없고 통회하는 뭐 그런 마음이 없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야 될 게 뭐냐? 바로 나에게 주님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부해지지 않고 저의 마음이 기름기가 껴서 정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저의 마음속에 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위로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치유가 없는 구원이 없는 그곳에 정말 애통하는 한 사람 그 일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고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풀어주시고 위로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의 애통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애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을 주실까? 뭐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아,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런 여러 많은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많은 애통한 상황들을 하나님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애통,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로 애통한 한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화문 앞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시청 앞 그 근처에 가서 자리가 좀 늦게 가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있었습니다. 다 옆에 그냥 많은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그냥 집회 장소에는 없어서 길가에 그냥 가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뭐 저도 느끼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느끼셨겠죠. 정말 나라를 좀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겠지만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려고 100만 명이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애통하려고 회개하려고 그곳에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강화문 한복판에서, 시청 한복판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거든지 간에 그곳에서 기도하고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오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통체증이 극심하다. 왜 많이 모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주변에 민원이 많이 일어났다. 관광에 저해된다. 뭐 이런 있을 데 없는 기사가 말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주어진 사건 속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울면서 뭐랬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함만 가진 어떤 애통함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죠. 애통함만 가지고 있었다. 계속 애통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화병 걸리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면서 가슴을 치면서 화병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되면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뭘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맨날 금식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도 맨날 금식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뭘 했냐?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이런 그 금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민족들을 다 금식하게 하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여러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뭘 했느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라고 하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예요. 다른 뭐 이렇게 특별한 뭐 기도의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방법 중에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런 흉악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에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말씀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도, 금식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흉악이라는 것은 악한 거거든요. 부정하고 사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죄가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죄, 그, 뭐라 하냐, 흉악의 결박이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결박당했어요. 묶여있어요. 그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풀린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이런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이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이 있는 이런 영적인 이 결박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하냐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렇게 됐어요. 멍에의 줄을 끌어.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가 이 위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줄로 연결해서 뭐 쟁기를 하든지 수레를 끌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연결해서 농기구를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상 소는 끌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멍에로 묶여있다는 거예요. 가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가고 저 사람이 끌어가면 저렇게 끌려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멍에가 줄로 연결되면 그렇게 줄에 연결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멍에 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줄,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흉악의 결박의 줄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된다. 압제당했다는 것은 눌려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짓눌렸다. 이게 눌러서 으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압제당해 있는 이런 사람, 죄의 짐에 눌려서, 죄의 짐에 눌려서, 우리가 늘 지내기 쇠할 정도로 우울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으로 눌려있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압제당했던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해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자유와 해방이 선포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다. 아까 전에 소가 그 뒤에 쓰고 있던 멍에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버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에 묶여있던 이런 사람이 해방돼서 주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던지게 되는 멍에가 완전히 꺾어져 버리는 이런 해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무너진 우리의 성벽들. 깨어진 우리의 성문들. 환난과 능욕받았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또 이때는 천하를 누가 주름잡던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천하를 주름잡고 있던 사람.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그게 관심 없어요. 성경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아주 깊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느헤미야 무슨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하고 살았는지, 직장이 뭔지, 무슨 명예가 있었는지, 뭐하다 왔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차가 뭔지, 아파트가 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그때 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누구를 통해서 재건됩니까?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일에 마음을 드리고 애통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과 우리의 삶에 훼파된 성벽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에 무너진 성벽, 어떤 재정에 무너진 성벽, 직장에 무너진 성벽, 공동체에 무너진 성, 캠퍼스에 무너진, 인간관계에 무너진 성,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니까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엊그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 받았던 것 같은데 벌써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이런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나의 삶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